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우리 지난주에 사람들이 그렇게 궁금해하는 아마겟돈 전쟁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무엇인지 자세히 여러분과 성경에서 찾아봤죠. 아마겟돈 전쟁이란 세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미래의 어느 날 중공군과 아시아 연합군 2억이 이스라엘과 무기토원들에서 치르게 될 그런 전쟁이 아니라 우리 신자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치러내야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 일반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이라는 것을 구약을 비롯한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여정 동안에 치열한 전쟁을 치르게 되지만 그 전쟁의 결과는 이미 시편을 비롯한 성경 전반에 기록이 되어 있음도 확인을 했죠. 시편 2편의 기록에서처럼 우리의 대적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철장에 박살이 나게 될 것이고 갈멜산의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처럼 갈멜산은 무슨 산? 무깃도산. 무깃도산은 번역하면 아마겟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처럼 단칼에 그 목이 날아갈 것임을 우리는 이제 압니다. 그래서 그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기로, 당당하기로 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렇게 역사적인 사건들을 수수께끼로 끼워 맞추어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복음으로 설명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이미 다 아실 거예요. 요즘 LA뿐만이 아니라 미국 전역, 한국에까지 어떤 여자 전도사가 돌아다니면서 이 계시록을 설교하고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리고 저도 봤습니다. 아주 큰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다고 하는데, 오죽하면 이 LA 지역에 있는 비디오 가게 있죠? 드라마 빌려주는 비디오 가게. 거기에서도 이만큼씩 복사해놓고 빌려주더라고요. 보셨어요, 혹시? 제목은 666과 베리칩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건 사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한지 말이죠. 목사들까지 거기에 넘어가서 그 여자를 계속 초청하고 있어요, 지금 LA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배우셔서 아시겠지만 계시록은 그렇게 수수께끼로 푸는 게 아니에요. 666은 어디 이마나 손목에 받는 베리칩 같은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바코드 이런 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렇게 다들 넘어가고 있어요. 이 LA의 유수의 엄청 큰 교회들에서 그 여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도대체 이 교회가 갖고 있는 성경 지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제가 이제 알았어요. 그큰 교회들에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집회를 하고 그게 맞다고 지금 모이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666은 베리칩이다. 그거 받으면 안 된다. 그걸 또 과학적으로 설명도 해주고 그러니까 신기해가지고 말이죠. 그 여자 만나면 얘기 좀 전해주세요. 저하고 이야기하자고 공개 토론을 하든지 TV든지 신문이든지 라디오든지 아니면 뭐 사람들 모아놓고 하든지 성경 갖고 공개 토론 한번 하자고 얘기해 주세요. 성경을 이렇게 수수께끼로 푸는 게 아니에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내는 게 성경이지 그렇게 어떤 역사적인 사건이나 과학적인 내용들을 갖다가 대입해가지고 그럴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은 대접재앙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번째 대접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먼저 17절을 한번 보세요.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일곱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져요? 공기 가운데 쏟아진다 그래요. 여섯 번째 대접까지는 땅, 강, 해, 물, 짐승의 보호자 같은 구체적인 장소가 등장한 반면에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은 공기 중에 쏟아져요. 이 공기라고 번역이 된 아에르라는 단어는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여기서 공중이 아에르예요.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성경에서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마귀가 붙들고 있는 세상을 가리켜서 아에르, 공중, 공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일곱 번째 대접이 공중에 쏟아졌다라는 것은 마귀와 그가 권세를 잡고 부리고 있는 악한 세상 전체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아울러서 성경 기자는 그 공기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물이나 땅이나 해 같은 지엽적인 심판이 아닌 절대 피할 수 없는 총체적인 심판임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공기하고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생물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은 심판의 총체성과 완결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의 총체성과 완결성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구절에서 더 명확해지죠. 일곱 번째 대접이 공기에 쏟아지자 그 대접 재앙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났다 그래요. 그 큰 음성이 뭐라고 외쳤냐면 다 되었다 그랬다 그러죠. 이 다 되었다, 개고넨이란 단어는 it's done 이란 뜻이에요. it's done. 이 개고넨은 사단과 그를 따르는 자들이 멸망되고 피조물이 깨끗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 행위의 완성을 선언하는 완료 동사예요. 우리는 이 한 단어 안에서도 하나님의 심판의 완결을 읽어낼 수 있는 거죠. 반드시 일어날 것이고 반드시 결론 지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있죠.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같은 맥락의 이야기죠. 아시다시피 그 십자가상의 승리는 마귀의 완전한 패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서 마귀의 허리가 꺾인 거죠. 이렇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철장으로 그 마귀의 허리를 꺾어버리셨고 이제 그들이 최후의 발악을 하다가 영원히 멸망하게 될 그날은 곧 반드시 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개고넨이라는 단어 안에서 읽을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18절을 보시면요.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그래요.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자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큰 지진이 일어났어요.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의 현현과 심판을 묘사할 때 계속 등장했던 거죠. 여러분이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그죠?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현현이나 강림을 묘사할 때 이런 단어들을 동원해서 썼어요. 출애굽기 19장 16절 보세요. 제3일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심히 크니 진중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점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그렇죠? 계시록 4장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여기 보시면 심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듯한 그저 여호와 하나님의 강림과 현현을 묘사하는데 번개, 뇌성, 음성, 지진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거와는 달리 계시록 8장 5절 보세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단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뇌성과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여기는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묘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자리에 역시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이 등장해요. 계시록 11장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여기는 또 그냥 하나님이 계신 성전 안을 묘사하는 장면이에요. 심판과는 상관없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현현과 강림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의 모습이 묘사될 때 언제나 번개와 음성과 뇌성과 지진과 우박이라는 상징들이 동원되고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이미 악에 대한 심판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성상 절대 죄와 악을 묵과하실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임재, 현현, 강림을 묘사할 때도 뇌성, 번개, 음성, 지진 이런 게 나타나는 거고 심판을 하실 때도 똑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분의 속성상 죄와 악을 묵과하실 수 없어요. 보편 구원론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들을 구원하실 거야 결국에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일은 없어요. 하나님은 죄와 악을 미워하시니까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지진은 너무나 큰 지진이라서 유사이래로 그런 큰 지진이 없더라라고 그 지진에 대해서만 부연 설명이 나오고 있어요. 왜 유독 지진에 대해서만 이런 부연 설명이 붙어 있을까요? 구약을 잘 읽어보신 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금방 이유를 알 수 있어요. 이 마지막에 있을 진동은 구약 여러 곳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학계서 2장 6절 보세요.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하나님께서 영광의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시면서 그 전에 온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히브리서에서도 이러한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6절 보시면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가라사대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치 아니하는 것을 영존케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든 것들의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니라. 이렇게 진동, 큰 지진이라는 것은 마지막 때를 상징하는 단어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여기다가 지진에 대한 부연 설명을 갖다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를 보니까 그 지진, 그 진동은 왜 일어나는 거다 합니까? 진동치 아니하는 것, 영원한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영존케 하기 위한 진동이에요. 그 진동은 만든 것들, 이 만든 것들이 전부 사라지게 되는, 변동되게 되는 진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진동, 큰 지진이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재앙이 무엇이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것이 온다라는 축포가 되는 거죠. 신호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기쁨의 대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전쟁이나 기근이나 질병이나 자연재해나 그 어떤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전쟁, 기근, 질병이 여러분에게 일어났을 때 그 고통 속에서 여러분은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는 천국을 더더욱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닥쳤을 때 야 이렇게 수시로 흔들리는 집에서 어떻게 사냐? 그래서 나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볼 수밖에 없구나 라고 우리는 더욱더 한 발 더 신앙과 소망 위에 굳게 서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오히려 그런 재앙들이 선용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과 소망을 굳게 하는 은혜가 된다라는 것이죠. 시편에 이미 그 마지막 때의 상황이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시편 46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속으로 빠져버리든지 바닷물이 흉용하고 뛰놀든지 바다가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야. 왜? 우리에게는 피난처가 있기 때문에 1절에 뭐라고 그래요? 피난처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우리는 바다가 넘쳐서 산이 푹 잠기고 산이 흔들려서 바닷속으로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외의 것은 여러분의 삶 속에 다가오는 그 작은 고난들, 고통들 그런 것들은요. 그건 말할 것도 없는 거죠.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피난처로 확고히 붙들고 있다면 우리는 결코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서도 편히 잠을 주물 수 있었던 거예요. 베드로가 사형 집행 바로 전날 그 감옥에서 코를 골면서 자고 있었던 것, 그 평안을 기억하십니까? 죽으면 천국 가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 뭐가 두렵겠어요? 바로 우리의 신분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분. 요한일서 4장 18절 보세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의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이 지금 질병을 앓고 계십니까? 사업이 망하셨어요? 내일 끼니가 지금 걱정이 되고 있습니까? 자식 새끼들이 너무 속을 썩이고 계세요? 그게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에게? 그러면 여러분은 혹시 구원받은 사람 아닐지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 교회 집회에 설교를 부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매주 그렇게 할 말을 다 하십니까? 매주 방송으로 설교를 듣는데요. 매주 어떻게 이렇게 할 말을 다 하십니까? 그러다가 교인들 다 나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보고 목사님 뭐가 두려우십니까? 교인들이 다 나가면 어때요? 다 나가면 어때요? 그렇다고 그게 무서워서 바르게 가르쳐야 할 것들을 가르치지 않고 이야기하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목회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식이 밖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들어왔는데 이거 내가 한 대 때리면은 제가 얼마나 가슴 아파할까? 얼마나 기분 나빠할까? 그러십니까? 죽이죠 그냥. 그거죠. 왜 두려워요? 어차피 귀가 열리지 않은 사람은 못 듣고 나갈 것이고 귀가 열린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한 발 한 발 그 속에서 더 하나님께로 가는데 뭐가 두려워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여러분. 내가 진짜 그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니면 큰일 나니까 그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는 거죠. 그럼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심무하시던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은 굉장히 유명한 교회예요. 많이 가르치고 바르게 가르치기로. 그 교회에서 40년 동안 장로로 봉직한 어떤 장로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언을 하셨는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목사님 난 아직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어떡하죠?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분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에서 40년간 가장 성경을 궁금했던 사람이고 가장 열심을 냈던 사람이고 가장 봉사를 많이 했던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40년간 장로를 연임했겠죠. 근데 죽으면서 목사님 나는 거듭나지 못했는데 어떡하죠? 이러고 죽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다시 돌아올 수도 없어요. 내가 거듭날 때까지 한 두 달만 더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 장로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나오면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결심하셨다고 그래요. 나는 더 열심히 더 강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리라. 나와 가장 가까이에서 수십 년을 함께했던 나의 동역자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다면 그 예배당 안을 가득 메운 그 사람들 중에 정말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몇이나 될 것인가. 가짜들이 태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맞나? 바른 길 가는 거 맞나? 더 열심히 진지하게 신앙 앞에 서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 잘 가르친다는 그레이스 커뮤니티 철치의 잔 메가더 목사님이 자기네 교인들 보고 이 중에 나와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10% 미만입니다 그랬다니까요. 돌 맞아 죽을 뻔했죠. 그래갖고 10% 미만, 어거스틴은 5% 미만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향해 목숨 걸겠다고 하는 사람의 5%만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그랬다고요. 여러분 자신 있냐고요. 그걸 두려워하시려니까요. 망한 거, 병 걸린 거, 자식 새끼 말 안 듣는 거, 이거 걱정하기 전에 그거 먼저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만 확신이 있다면 뭐가 걱정이에요. 자식 새끼는 알아서 하나님이 키워주시겠죠. 걔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니면 나랑 관계없는 자예요. 물론 자식 걱정하는 건 인지상정이지만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19절과 20절은 더욱더 선명하게 세상 권세 잡은 자들과 그의 세력들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어요. 19절 보세요.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기 보면 그렇게 하나님께 멸망당하는 자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게 될 자들을 큰 성, 만국의 성들, 큰 성, 바벨론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사실 같은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큰 성부터 한번 볼까요? 큰 성은 우리가 11장을 공부할 때 배웠어요. 11장 8절 한번 볼까요? 저희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다 기억나시죠? 그 큰 성이 어디예요?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한대요. 소돔은 어딥니까? 뭘 상징하는 거예요? 타락한 도시의 대표적인 상징이죠. 애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상징하는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핍박하던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큰 성은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고 핍박하며 타락과 더러움을 조장하는 마귀의 세력들과 그들이 거하는 곳, 바로 이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세상. 그래서 그 큰 성을 다른 말로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지금 다시 온다 하면 세상 사람들이 어이구 진짜네 그러겠습니까? 아니에요. 또 십자가에 못 박을걸요? 바로 그 세상 이야기하는 거예요. 큰 성. 성경은 그 큰 성을 바벨론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큰 성 바로 뒤에 큰 성 바벨론이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원래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은 창세기의 바벨탑에서 나온 거예요. 이 바벨은 혼란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의 탑을 쌓던 죄의 세력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바벨탑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세상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유대인들을 바로 그 바벨론을 들어서 치셨죠. 유대인들은 바벨론 포로, 바벨론 유수 이후에 바벨론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적을 지칭할 때, 또 불경건한 세력 혹은 인간의 타락을 상징하는 대명사로 썼다고요. 그래서 큰 성은 바벨론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처음부터 계속 그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것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큰 성 바벨론 하면 이런 구절들을 쉽게 떠올렸을 거예요. 그들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들이니까. 다니엘서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오히려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여기서 나 왕이라는 것은 느부갓네살 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가로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느부갓네살 왕이 이 큰 성 바벨론은 내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였다. 마치 누구 같아요? 사탄이 이야기하는 것 같죠? 이것이 내 위엄과 영광을 나타내는 것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을 폐위시키고 들판으로 내쫓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7년 동안 소하고 같이 풀 뜯어먹고 살았어요. 그 왕이 실제로요. 유대인들은 큰 성 바벨론 하면 교만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 일어났던 엄청난 저주의 사건을 떠올리면서 대적들의 멸망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구약의 내용들을 통해서 이 계시록의 내용을 미리 이렇게 예시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과 악으로 대표되는 마귀의 세력과 그를 추종하는 세력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이나 21장 그리고 예레미야 51장 같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묘사하는 그런 부분에서 항상 바벨론의 함락에 대해서 그렇게 통쾌하게 계속 기술을 하는 거예요. 한 군데 한번 보고 갈까요? 이사야서 14장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슬픔과 곤고와 및 너의 수고한 고역에서 놓으시고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에요. 안식을 주시는 날에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이런 뜻이죠.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에 어떻게 될 것이다?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학대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지금 이거 조롱하는 말이에요. 바벨론 왕을 조롱하는 말이에요. 12절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얼굴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세계를 황무케 하며 성읍을 파괴하며 사로잡힌 자를 그 집으로 놓아보내지 않던 자가 아니뇨 하리로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바벨론과 바벨론 왕의 멸망을 예고하는 부분이에요. 바벨론 왕은 실제로 아까 우리가 봤지만 하나님의 보좌 위에 앉고자 하는 그런 교만을 지닌 자였고요. 세상을 경동하며 진동하며 세계를 황무케 하고 성읍을 파괴하고 사로잡힌 자들을 풀어주지 않았던 사악한 왕이었어요. 이 내용들이 전부 우리가 계시록에서 본 내용이죠. 그 바벨론을 설명할 때 등장했던 내용들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은 그 바벨론과 바벨론 왕을 역사 속에서 실제로 멸망을 시킴으로 해서 그 바벨론과 바벨론 왕으로 상징되는 사탄과 사탄의 세력의 멸망을 예고하신 거라 말이죠. 사족이지만 17절에 보면 그 바벨론 왕을 아침의 아들 사하르벤이라고 부르죠. 그 사하르벤을 헬라어로 번역을 하면요. 헤어스포로스예요. 그리고 그 헤어스포로스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면 그게 루시퍼죠. 그러니까 루시퍼라는 말은 타락한 천사의 이름이 아니에요. 미가엘이나 가브리엘처럼 천사의 이름이 아니라 아침의 아들이라는 말을 라틴어로 번역한 게 루시퍼예요. 루시퍼라는 말은 성경에 안 나와요. 근데도 우리는 사탄의 이름을 루시퍼라고 알고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존 밀턴의 신라권에 처음 나온 이야기예요. 아니요. 상징이기는 하지만 그 사탄의 이름은 아니에요.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 그 큰 성을 만국의 성들이라고도 불러요. 17장에 보면 그 음녀 바벨론이 물 위에 앉아있다라고 나왔었죠?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나요? 거기를? 근데 그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자체 해석을 해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큰 성 바벨론은 만국의 성들이라고도 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거죠. 큰 성 바벨론, 만국의 성들. 그죠? 그들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자기들이 영원할 줄 착각해요. 안 해요. 그들은 곧 멸망의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추호의 실수도 없으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죄인들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19절에 그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만 하는 분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치매 걸린 노인이에요? 하나님은 옴니션스,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왜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말은 사도 요한이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시지 않는 보수하시는,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손에서 빠져나갈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들이, 그 죄인들이 하나님에게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 앞에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상은 무너지고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라는 구절이 나오는 거죠. 예, 옛날 거는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게 다 없어지고 이제 새 것이 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기쁘구나, 잘 됐구나, 일로 가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 대접은 계속 쏟아진다니까요. 똑같이 쏟아져요. 여러분만 이렇게 보호해 주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선용할 수 있는 자들이 된 거죠. 이거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딨어요? 은이빨이 금이빨로 변한 게 그렇게 좋으세요? 정 원하시면 제가 하나 해드릴게요. 이게 우리를 기쁘게 해줘야죠. 이게 우리를 기쁘게 해야죠. 계속해서 21절을 보시면 재난의 내용으로 우박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우박은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된다 그래요. 무게가 한 달란트라는 것은 130파운드라는 뜻이에요. 우리 아들, 그 뚱뚱한 아들 아시죠? 걔가 120파운드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큰 우박이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직사죠. 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 진노의 불길은 그만큼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 재앙의 철저함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 우박 재앙은 애굽의 일곱 번째 재앙이죠.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일곱 재앙들은 애굽의 그 열 가지 재앙이 갖고 있었던 것들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는 거예요.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근데 왜 순서는 바꿨느냐? 그 순서 그대로 갖다가 쓰면은 어떤 재앙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아, 그 다음에 이게 올 거구나 이렇게 추측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냥 섞어놓은 거지 다른 의미가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 우박은요 특히 구약 성경에서 최후의 종말을 상징하는 전쟁 때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대적들을 진멸하는 하나님의 무기로 썼던 거예요. 그 구약에서 최후의 종말을 상징하고 있는 곡과의 전쟁을 아시죠? 나중에 계시록에도 곡과 마구의 전쟁이 나오는데 그 곡과의 전쟁이 에스겔서에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한번 보고 갈까요? 38장 21절.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의 칼이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온역과 피로 그를 국문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이게 같은 단어라고요.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때와 그 함께한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곡과의 전쟁에 하나님의 무기로 큰 우박덩이가 등장해요. 여호수아 10장 6절. 기본 사람들이 길갈진에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언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서 우리를 구조하소서.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며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 그들의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와서 그들에게 갑자기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도륙하고 베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 큰 덩이 우박을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우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욱 많았다. 여기도 큰 덩이 우박이 나오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나타났어요. 아모리 다섯 왕의 연합군이 이스라엘의 가나안 입국을 막았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을 큰 우박으로 다 죽여버리시죠. 이렇게 큰 우박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방해하는 영적 소돔과 고모라, 큰 성 바벨론을 진멸할 때 쓰던 무기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큰 우박이 나오는 거죠. 그러나 그들은 그 크기가 한 달란트나 되는 우박을 맞고도 전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회방했다가 21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라는 녀석이 얼마나 끈질기고 우매하고 어리석은지 아시겠죠?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습성 경향들이 얼마나 우리의 열심을 요구하는지 아시겠죠? 그것들을 끊어내기 위해 우리가 얼마나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그 심판은 미래의 어느 날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미래의 어느 날 완전한 종말이 오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심판은 지금도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은 놓치시면 안 돼요. 번개와 뇌성과 음성과 지진으로 큰 우박으로 이 땅의 진노의 대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오늘도 이 세상에 쏟아지고 있고 여러분의 인생에 쏟아지고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이제 이만큼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셨으니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일곱 재앙의 내용을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하신 때가 있었어요. 마태복음 24장 3절 보세요.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힐난에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한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죠? 전부 요약되어 있잖아요, 여기에. 거짓 선지자 얘기도 나오고, 재난 얘기도 나오고, 기근 이야기도 나오고, 끝까지 견뎌라! 끝까지 이겨라! 그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죠? 이 내용은 최후의 심판을 설명함과 동시에 AD 70년에 있을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시는 대목이에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자들의 멸망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메시아를 거부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그 자들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는 게 예루살렘 성의 멸망이란 말이에요. 파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의 그런 작은 모형들을 우리의 역사 내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요. 그런 최후의 심판의 모형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도 일어난다니까요. 역사적인 사건으로도 일어나지만 그 예루살렘 멸망이 얼마나 처참했는지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익히 알고 있어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살펴보므로 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그런 작은 종말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작은 종말의 모형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믿는 자는 어떻게 대처하는 방법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24장 16절.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요세푸스의 유대사를 보면요, AD 70년에 베스파시안의 아들 타이터스에 의해서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은 유월절을 지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월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그 안에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타이터스가 공격을 했을 때 거기서 즉사한 사람이 11만 명이에요. 여러분, 요즘 같은 무기가 발달한 이런 시대에도 한 번에 11만 명이 죽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듣고 요단강 계곡에 있는 펠라산으로 피신한 사람들은 목숨을 건질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살았다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산으로 도망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건 또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뭘 의미하죠?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의 근원지를 상징하는 거예요. 시온산, 시내산, 갈멜산. 그러니까 이 구절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신앙의 위기가 왔을 때, 고난이 닥쳤을 때에 그들의 삶 속에 대접이 쏟아질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속히 되돌아가야 된다는 것을 교훈하는 거죠. 그리로 피해라 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도 동일하게 그런 재난들이 닥칠 거예요.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맞고 그냥 죽지만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17절 보시면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유대인들의 지붕은 평평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서늘한 저녁 시간에 휴식과 묵상과 대화의 장으로 활용되었다고요. 성전이 파괴될 때 그 지붕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피난을 가기 위해서 집으로 내려가서 귀중품을 싸던 사람은 모두 다 죽었어요. 여러분, 폼페이에서 화산이 폭발할 때도 집으로 들어가서 귀중품 챙기던 사람은 다 죽었다고 그러죠. 이 말은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지적해 주는 거예요. 재난을 만난 사람은 이 세상 보물에 미련을 두지 말고 천하보다 귀한 자신의 영원한 생명부터 챙기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의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삶 속에 재난이 닥치면, 비즈니스가 망한다거나 병이 걸린다거나 그러면요, 이것부터 어떻게 내 실력으로 해결을 한 다음에 신앙생활을 챙기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아 목사님 제가 이 일만 좀 해결하면 그때 다시 교회를 할게요 이러고 물러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지금 재난이 닥쳤는데 귀중품 가지러 지붕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 거라고요. 그게 그때 뭐가 진짜 중요한 건지 너희들 분별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먼저 돌아보란 말이에요. 이 일을 통해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살피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18절 보시면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질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 구절도 역시 재난의 긴박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밭에 나갈 때 겉옷은 집에 벗어두고 활동하기 좋은 가벼운 옷차림으로 나갔어요. 근데 일을 하고 있는데 위기나 재난이 닥쳤어요. 그때 그들은 집으로 겉옷을 가지러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겉옷을 입지 않으면 외출을 못했다고요. 체면 문화였거든요. 이 말씀은 우리가 종말을 맞는 자세는 매우 단호해야 하며 또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머뭇거리거나 과거에 대한 미련이나 집착 이런 것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이터스가 감람산에서부터 포위망을 좁혀 들어올 때 펠라산으로 피하지 않고 급히 피하지 않고 머뭇거리던 사람들은 전부 죽었어요. 체면 차리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신앙에 위기가 오거나 그들의 삶 속에 재난이 닥쳤을 때 과거의 악으로부터의 단호하고 확연한 갈라섬과 비신앙에서 신앙으로의 돌아섬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9절 보시면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말은 아이를 베는 것이나 젖먹는 아이를 가진 여인애들을 나무라는 말이 아니죠. 이 구절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너무나 두렵고 급박한 것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아이를 뵌 여자나 젖먹이 아이를 데리고 다니는 여인애들은 자신의 구원에 몰두하기가 힘들죠. 왜냐면 얘네들 챙겨야 되니까 신경 써야 되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구원은 진지함과 열심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자기의 영원한 생명이라니까요. 20절 너희의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유대인들의 겨울은 비가 많이 와서 땅이 질퍽거렸다고요. 그 팔레스타인 땅은 지금도 그렇다고 그래요. 광야니까.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의 진흙탕은 걷기조차도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겨울에는 식량의 확보도 아주 어려워서 겨울에 재난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을 갈 수가 없었다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에 1.8km 이상 걸어갈 수가 없었어요. 실제로 BC 168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루살렘을 침공했을 때 그때가 안식일이었거든요. 이 바보 같은 사람들이 안식일을 지킨다고 도망가지 않아서 전부 몰살했어요, 거기서. 그들은 이렇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던 자들이었다고요. 근데도 가짜였다니까요. 하물며 여러분은 어떠시냐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매일매일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가 바로 가고 있는가. 이 말씀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재난을 피해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관심과 오감을 전부 동원해서 거기에만 초점을 두고 생활을 해야 할 정도로 그것은 긴박하고 중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21절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회도 없으리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11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혔어요. 로마 군대는 그 죽은 유대인들의 배를 갈라서 위장을 전부 헤쳐버렸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도망을 가면서 보석들을 가져갈 수가 없으니까 다 먹었대요. 삼켰대요. 근데 그걸 들켰어요. 그래갖고 로마인들이 유대인들의 시체도 전부 갈라버렸어. 보석 있나 없나. 그리고 11만 명이 죽은 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전염병이 창궐하고 기근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자기 아이들을 잡아먹었대요. 아기들을 잡아먹었대요. 자기 자식들을.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무시무시한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처참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이며 군사적이며 경제적인 재난이 자연재해와 함께 최후의 심판의 모형으로 이 역사 속에 계속 있어 왔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로 피했어요. 산으로 도망갔다고요. 회개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눈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손아귀에 있는 불순종의 자식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모두가 사망의 불길 속으로 던져졌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떤지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도 이러한 종말의 모형들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별로 없죠. 기근에 허덕이는 분 계세요? 전쟁의 한복판에 노출된 분 계십니까? 어마어마한 질병에 시달린 분 계세요? 사람들은 이러한 정치적이며 경제적이며 군사적인 재난이나 자연재해 같은 것은 재난으로 생각하는데 세상 풍조나 유행이나 사상, 철학, 시대정신 같은 것들 속에 들어있는 정말 무서운 재난은 재난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정말 우리 영혼을 심각하게 파괴하는 것은 정신적인 재난들인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 더러운 영들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악한 시대정신과 더러운 세상 풍조 속에서 자멸해가고 있다고요. 이 중에는 어떤 분들도 그 속에서 지금 자멸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그것이 재난인 줄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주전자 속에서 물을 1도씩 올리면 아 따뜻하다 그러다가 죽는 것처럼 그렇게 그 세상 풍조, 더러운 철학, 사상 이런 것 속에서 그냥 죽는지 모르고 따뜻하게 죽어가는, 만족하며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죠. 그게 대접인 거예요.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그런 사상, 철학 다 어디서 온 겁니까 여러분? 우리의 죄가 만들어낸 거죠. 하나님은 그것을 심판의 도구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음녀 바벨론이 세상에게 먹인 포도주를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다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전 시간에 배웠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재앙들을 만들어서 갖다 뿌리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을 그냥 두고 보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거예요. 방치시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다, 재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아주 잘 묘사하고 있죠. 로마서 1장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나나니 자, 그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세요.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내어버려 두사요. 내어버려 두사 그냥 내어버려 두셔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놔두는 게 바로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정당치 못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런 징계나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계속 일이 만사형통으로 풀려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진노의 대접을 마시고 있는 분들이라고요. 여러분은 지금 심판을 받고 계신 분들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는 길마다 막아서시면 뭐예요? 글로 못 가게 막으시는 거예요. 잡으시는 거예요. 놔두시는 게 아니라 그냥 잡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속에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와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사기와 악독과 미움과 교만과 자랑과 부모를 개혁함과 무정함과 무자비함 같은 더러운 영에 속한 것들이 들어올 때 아무런 거부감을 느끼지 않는다가 바로 로마서 1장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그들은 그 안에서 그 더러움을 즐기죠. 그러나 눈을 뜬 성도들은 그러한 더러운 것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올 때 괴로워요. 그리고 벗어나기 위해서 애를 쓰게 되죠. 그런데도 안 되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게 기도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기도. 그들이 하나님의 산으로 피하는 자들이라고요. 그거는 I don't care. 시기, 욕심, 미움. 남들도 다 그렇게 사는데 뭐. 그거 말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해주세요. 이렇게 기독교를 정의하게 만드는 자들은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이 좀 알아들어주셔야죠. 우리의 삶 속에는 매일매일 이러한 종말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순간 매순간 이러한 종말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진노의 우박이 쏟아지고 있고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서는 그 쏟아지는 우박 속에서도 매일매일 구원이 일어나고 있어요. 매일매일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로 더 가니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맞아요. 제가 잘못했군요. 또 한 발 가니까 아 하나님 이러한 재난 이렇게 흔들림 있는 이 땅 우리가 소망할 곳이 아니군요. 그리고 또 한 발 하나님께로 가니까 그건 우리에게 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그 쏟아지는 우박 속에서도 그 속에서 우리의 거룩을 다듬어가고 하나님 앞으로 발길을 돌리는 회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을 하나님의 자녀됨을 만들어가는 복된 기회로 선용하셔서 행복하고 기쁜 여생을 사시라 말이에요. 이것만 안다면 우리가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찰나예요. 찰나. 우리 인생은. 저는 주일날 아침에도 제가 새벽에 일어나거든요. 왜냐면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주일 준비하고 설교할 내용들을 쭉 한번 본다고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오늘도 또 설교해야 되나? 어저께 설교한 것 같은데? 그렇게 벌써 수백 번을 했어요. 이렇게 몇 번 더 하면 이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속고 있어. 영원할 줄 알아요, 이게. 천만의 말씀이에요. 40대가 되면 40마일로 가고 50대가 되면 인생은 50마일로 가고 60대가 되면 60마일로 가요. 70대가 되면 70마일로 간대요. 그죠, 장로님? 순식간에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확고한 복음 위에만 서 있으면 어떤 가짜들이 돌아다녀도 거기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고 어떠한 재난이 우리에게 닥쳐도 우리는 당당하고 씩씩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라고요? Be happy. 결론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9절부터 14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함께 읽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 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것이 바로 일곱 번째 대접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